예, 비비크림 닦는데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예. 밟아 벗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3년 전 말 금지로 치리를 받은 김성우 목사입니다. 네, 말 금지로 입살놈이라고 이렇게 치리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그동안 담임 목사님께 받았던 양육 메일을 하나 둘씩 이렇게 살펴보는데 감회가 참 새로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수요일마다 사역자들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나누며 또 양육을 해 주셨는데 목사님 항암 이후에 한동안 양육 시간이 없어졌다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다시 또 기회가 되어서 양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전에는 목사님이 양육을 해주실 때 수요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우리 부목사들이 없는 신방도 잡아가지고 도망가고 어디 지방에 장례 간다면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서로 자원하고 사역을 참 열심히 했었는데 지나 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었구나. 정말 돌아보니 너무너무 다시는 오기 또 어려울 수도 있는 힘든 또 좋은 시간이었구나가 느껴졌습니다.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양육을 한 사람 한 사람 해주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처방을 해주시고 제 옆에 있던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조금 변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한동안 제 마음속에 깊이 울려서 메아리를 쳤습니다. 김 목사는 변했나? 여러분들은 조금 변하셨나요? 저는 분명히 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비크림을 이제 바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안 바릅니다. 2년 전에 목사님 집회를 따라갔다가 목사님께서 보시더니 얼굴에 바른 게 뭐냐? 닦아라. 네. 자기 이제 가방에 물티슈를 꺼내서 닦아라. 이렇게 열심히 닦았어요. 한 장을 꺼내서 이렇게 닦는데 빡빡 더 세게 닦으라는 거예요. 그 닦은 걸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막 닦으니까 이제 물티슈가 모자라잖아요. 얼굴이 커가지고 두 장을 더 꺼냈어요. 꺼내서 막 닦고 있는데 왜 아까운 물티슈를 세 장이나 쓰냐고. 하나 사드리겠다고 이렇게 말대꾸를 버릇없이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뒤로 또 별명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비비크림 목사. 또 청년들은 또 비비킴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비비킴 목사라고. 비비크림을 안 바르는 것이 이게 변한 것일까요? 뭐 물론 이 외적 변화도 변화이지요.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외적 변화를 물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내가 그것을 바르는 그 중심을 물으시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양육을 해주신 뒤에 그날 집회 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비크림을 바르는 그 내면의 깊은 중심을 말씀으로 또 풀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리니 안 바르는 것이죠. 그냥 목사님이 무서워서 피해서 안 바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CC크림 바르라고. 그게 아니죠. 참 결혼 안 하면 수준이 낮습니다. 네. 이게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가 이 룸살롱을 이제 다니다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서 이제 안 가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룸살롱을 갔던 것을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꾸 그 생각만 납니다. 근데 이 룸살롱을 안 가는 것은 맞지만 마음은 그대로인 것이죠. 이 사람은 변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말하기엔 자기 속에 룸살롱에 가서 즐기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환경과 여건만 주어지면 한 걸음에 가는 것입니다. 룸살롱을 가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변화는 안 가는 것은 물론이고 가고 싶은 눈만 뜨면 가고 싶은 이 마음의 욕망,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은 이 마음의 욕망,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펼쳐놓고 그 마음 자체와 싸우는 것을 원하십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이 마음 자체를 우리가 눈물 흘리며 이것을 펼쳐놓고 내 마음을 깨뜨리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아주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이것을 그냥 펼쳐놓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오픈하며 나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다며 울며 부르짖는 내 마음을 찢는 이 대목에서 성령께서 간섭하십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요. 몸을 안 가도록 묶어놓는 것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 그 자체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난 할 수 없구나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매달리며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마음에 개입하시고 내 속에 한 말씀이 들릴 때에 그때의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무질서한 마음, 부패한 마음 가운데에 들릴 때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야만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려면 첫 번째로 내 속에 결박을 풀어 펼쳐 놓아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예, 아, 뒤에 바람이 계속 나면서 선풍기를 좀 껐습니다. 오늘 본문에 밧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성전에 수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 중에서 으뜸이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대제사장 아래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 이제 높은 신분의 또 리더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전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으뜸이라고 하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밧술이 성전에 왔을 때에 말씀을 들었어요. 1절에 보면 그가 들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밧술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2절에 때리고 가두고 고랑으로 채웁니다. 2절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표현은 예레미야에게 처음 이제 주어진 표현입니다. 20장에서 처음 이제 쓰여진 것인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밧술이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방에 가두고 그리고 착고를 채웁니다. 들은 것이 아니죠. 우리 역시 교회에 나와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우리는 들리지만 그 말씀을 때리고 가두고 멀리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밧술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듣기 싫어서이죠. 들은 지란데 듣지 않은 것입니다. 듣기 싫어서입니다. 성전 총감독 밧술이 학벌이 되고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교양이 넘치고 권력이 있으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힘이 없으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데 높은 학벌과 가진 것이 많으니 들리는 그 말씀을 때리고 결박하고 꼼짝 못하게 가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결박을 풀어야겠죠. 풀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무척이나 뚱뚱했습니다. 뚱뚱해가지고 한 학년에 한 5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뚱뚱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덩치가 크고 키도 크고 뚱뚱했었는데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었어요. 이 뭐냐면 돼지라는 말입니다. 이 돼지라는 말이 너무나도 듣기 싫었어요.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저만 보면 커서 씨름 선수 하라고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 저에게 이 친구들이 와서 돼지라는 말을 하면 바로 제가 배로 눌러버렸습니다. 힘으로 눌러버렸죠. 그러니까 아무도 저에게 돼지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듣기 싫었을까요? 돼지가 맞으니까. 남이 봐도 돼지고 제가 봐도 돼지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캠프를 갔다 와가지고 제 뱃살을 이렇게 부여잡고 울면서 하나님 이 뱃살을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들 교회 목장에 다니다가 집사님 참 이렇게 뭐 돼지란 말이 이렇게 나오면 목장 뛰쳐나갔을 겁니다. 때리고 가두고 핍박을 못하니까 제가 피하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려면 제 속에 이 결박을 풀어야 합니다. 이 안에 있는 피의식, 열등감, 죄악으로 이것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듣기 싫은 것이고 들리지 않는 것이고 이것을 풀어놓아야 들리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묶인 결박을 풀어놓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오픈인 것이죠. 바로 이 입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입을 통해서 이 결박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꼭꼭 묶어놓았던 나의 죄악들, 나의 연약함들, 나의 수치들을 인정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며 이것을 고백할 때 결박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풀어놓은 그 위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역시 내 속에 결박해놓은 것이 많을 때에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또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자유롭게 살 때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 음란한 삶의 최후와 음란한 사람의 결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음란을 미워하시고 하늘로부터 로마서 1장에는 진노가 임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을 그냥 넘겼어요. 듣기 싫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이 들렸을 때는 이것을 제가 수치를 무릅쓰고 고백했을 때, 이것을 풀어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시절과 똑같이 멸망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듣지 않게 만들겠다. 왜요? 죄악 때문에. 내 속에 풀어놓지 못한 이 죄악, 열등감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죄악, 피해의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죄악, 남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묶어놓았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던 나의 연약함과 수치와 나의 죄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풀어놓아야 들립니다. 내 속의 연약함, 열등감, 음란, 피해의식, 교만, 이기심, 미움, 영적 우월감, 묶여있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풀어놓을 때 말씀이 들립니다. 정말로 이것을 우리들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이것을 고백하는데 이때에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 교회만 일어나는 어떤 문화나 트렌드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영적인 큰 진리의 줄기 중에 한 부분이며 역사 곳곳에서 말씀이 들리며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고 풀어놓는 이것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자면 189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의 아주 똑똑한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한국에 와서 10년이 넘게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깊은 고민에 한번 빠졌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선교를 하고 열심히 설교를 해도 성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교인 수가 빠져나가고 점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정말로 깊은 절망에 빠져서 어느 날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성도들은 빠져나가고 왜 이렇게 선교에 열매가 없습니까? 물을 때에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 속에 깊은 곳에 자기가 묶어놓았던 자기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냐면 이 선교사님이 명문대 토론토 의과대학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자기 안에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함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뭐냐 하냐면 자기가 이제 캐나다 출신이긴 하지만 스코틀랜드 혈통의 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이 백인 우월주의 이것이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쳐다보면 무시가 되었던 마음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펼쳐놓고 회개하며 부르짖고 이제 집회에 나가서 성도들이 있는 한국 교인들이 있는 그 앞에서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제 안에 이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펼쳐놓고 오픈하고 고백했을 때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서 들리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곳곳에서 서로 죄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최종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이거 자기가 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껏 지은 죄악들을 종이에다 빽빽하게 적고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진천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또 재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산 여학교 10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이 여학교 학생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여학생들이 한 10살이니까 우리 딱 큐티 페스티벌 초등학교 3학년 나이죠. 그 여학생들이 바닥을 대굴대굴 굴르면서 서로 또 죄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디의 선교사님이 이제 이 원산에서 개성으로 갔어요. 개성에 갔더니 거기에 또 붕해불이 일어납니다. 개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선교사님의 표현을 들어 제가 읽으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슬피 울고 과거에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해 서로 고백하며 배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개성에서 또 이 사람이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적인 회심,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결코 알지 못했던 교회에서 상당히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를 경험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배제학당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했다. 이화학당의 여학생들이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개성에서 이제 평양으로 가는데 평양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자세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대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에게 잘못하는 이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를 했다 이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서로 고백했다. 빚을 갚지 않은 것을 회개하며 고백했다.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은 놀라운 회개의 역사로 인해서 평양 사람들이 심하게 울부짖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본국에서 결코 본 적이 없다. 마지막에 이제 평양에서 인천으로 갔는데 이 인천 집회에서 옆에 이 집회를 참석했던 케이블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디의 설교가 계속되면서 죄의 통행회가 너무 강해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바람에 심지어 하디 박사 집회가 방해가 되어서 집회를 계속 할 수 없었다. 나는 결코 이전에 이런 것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었다. 인천에서 이 케이블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한 여성, 누가 보더라도 착한 여성이 이 착한 여성이 1년 넘도록 어떤 남자와 동거했다고 자기 죄를 고백했다.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고 결혼했다. 예, 결혼을 했대요. 예. 이 놀라운 죄 고백과 회개의 물결이 지금 이 현장, 우리들 교회에서만 특수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죄 고백과 회개의 물결이 2년 뒤에 평양에서 불이 붙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마치 우리들 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 운동과 고백은 역사 속에서 항상 함께 일어났습니다. 정말 내 마음 깊은 방에 내가 때리고 방에 숨기고 베냐민 윗방에 숨겨놓고 이제는 아무도 모르도록 착고를 채우고 칼을 채우고 숨겨놓았던 그것을 내가 이제는 풀어놓을 때 그때 말씀이 들리고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화가 납니까? 이것만큼은 결코 죽어도 말하지 못하겠다고 내 마음속에 묶어놓고 있는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방 안에 꼭꼭 숨겨놓고 나무고랑으로 채워놓은 나의 수치와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말씀이 들리려면 사방이 두려움으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며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들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다음 날 우리 3절 보면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풀어줬습니다. 이 풀어줬으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고맙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고맙다라고 해야 되는데 바스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스울에게 당신이 이제 이름이 바스울에서 마골 및 사비비로 바뀔 것이다. 마골 및 사비비라는 뜻은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풀어줬는데 저주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 성전 총감독 바스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골 및 사비비는 이제 사방의 두려움인 것이죠. 네가 평화롭고 자유였는데 이제는 네 사방이 두려움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래서 풀어졌는데 내가 우리들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내가 죄 고백을 했는데 오픈을 했는데 사방이 두려움으로 임하여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스울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풀어준 것이 아니죠.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해서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양과 권력과 자신의 힘으로 풀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픈을 할 때, 고백을 할 때에도 내 생각과 내 인본적인 생각과 목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죄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사방의 두려움으로 갑자기 일어나고 내가 괜히 오픈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방이 두려움으로 변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바스울의 이름이 자유였듯이 저 역시도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감옥에 가셨어요. 감옥에 갔다 오시고 우리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감옥에 가시니까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저를 봐서 알겠지만 어머니가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미인이셨어요. 지금 제가 봐도 미인이세요. 미인이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결국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면서 아버지가 확 이렇게 가셨어요. 그 뒤부터 이제 아버지 계속 출소한 뒤에도 무직에 지금까지 무직이신데 술을 먹으시고 그렇게 이제 폭행하시고 욕을 하시고 어머니가 그걸 이제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제 어머니도 없고 집에 누나는 서울에 이제 대학생이니까 서울에 학교를 갔고 그 아버지를 제가 혼자서 감당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거의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치는 이 지긋지긋한 반복되는 지옥 같은 인생을 벗어나는 것이 저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힘이 없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이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거다. 내가 죽어야만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깊은 허무주의에 빠졌고 우리들 교회 같은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서 이제 선교를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고3 때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이슬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슬람에서 설교를 딱 하고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사형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또 설교를 하는데 또 사형을 당했다 하더라고요. 아, 이거다. 내가 죽을 수 있는 길은 이거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살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이제 자살은 하면 안 되겠고 죽어서 천국에서라도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아야 되니까 선교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신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 뭐 잘 살았겠습니까? 완전히 자유롭게 살았죠. 완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저희 자유로운 성향은 제가 이제 막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중국, 뭐 하얼빈에서 뭐 황산, 태산, 밑에 항주, 소주 몇 개월을 떠돌고 터키에서는 남부에서 시리아 국경지까지 현지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또 떠돌고 미국에 가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 예배당 문을 두드려서 예배당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할렘까지 흘러들어가서 이 흑인들하고 같이 할렘에서 몇 개월 동안 지내기도 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자유로운 성향이 우리들 교회 와서도 이게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이 자유로운 입으로 막 말하다가 아무거나 그냥 막 말했어요. 그래서 이 질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 이제 주차 봉사를 8개월 동안 했는데 나같이 이렇게 탁월한 사람을 주차를 시키다니 하면서 막 주차를 하다가 드디어 목사님께서 부서를 맡겨주셨어요. 부서를 맡겨주자마자 이제 나의 능력을 보여줄 때다 이러면서 막 말을 했죠. 아무 때나 막 말을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치리받기 1년 전부터 저에게 계속 메일로 저에게 경고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메일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부터 김 목사는 자유롭게 살아서 정말 아무 때나 말하는 것 같아. 누구에게 제재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말조심을 안 하는 것 같다. 매일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무슨 말조심이야. 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말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수요회의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 금지로 질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자유로운 성향이었기 때문에 이 말 금지 치리가 너무 납득이 안 되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가 말 금지를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금지는 뭐 해야 됩니까? 말 금지 치료를 받아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정말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 목자들에게 얘들아 목사님 치리 받았다. 말 금지란다. 이렇게 하니까 청년부 아이들이 제 편인 줄 알았어요. 아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목사님 같이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 어떻게 말 금지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가 나의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하면서 울부짖으며 그 설교를 하실 때인데 이 청년부 목자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압살롬이 아니라 입살롬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휴대폰 뒷번호를 7272로 바꾸라고 또 그때 이효리 씨의 7272뱅뱅이라는 노래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막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네, 참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놀림을 당하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목사님께도 막 썼어요. 제가 말 조심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거 녹음하고 다녀야 되냐고. 아이, 정말 무개념이었습니다. 정말 미친 거죠. 막 그렇게 막 대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 목사 안 하겠다고. 나 간사시켜달라고.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간사시켜달라고. 막 이렇게 목사님께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 정말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이렇게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목사를 안 하더라도 말 실수는 고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답을 주셔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자유롭게 살다가 정말 이 질의를 받으니까 사방이 두려움으로 휩싸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환난당하고 이 정말 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에게 이 도피성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까? 이 대단한 우리들 교회의 사역자들은 뭔가 다르겠다. 그래서 이제 동료 부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정말 위로받고 싶어서 다가가면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얘기를 하고 있다가도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말을 제가 또 이렇게 퍼뜨릴까 봐 너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흩어지면서 저 목사는 입이 싸대 이러면서 싸대 교회가 바로 저입니다. 입이 싸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지냈습니다. 어느 날에 이제 수요회일 날 회의에 이제 회의 시간에 들어가려고 어느 목사님이 김 목사 어디 앉을 거냐고. 내가 여기 앉을 거다. 같이 앉을 줄 알고 그렇게 알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같이 앉으면 자기도 혼나니까 따로 멀리 떨어진 데 앉을 거라고 물어봤다고.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참. 목사님들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그 부목사님들 가까이 다가가면 다 상처받습니다. 예. 지금이야 이제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그땐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해석이 안 되고 말씀이 없었기에 사방이 두려움으로 몰려왔습니다. 지리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 깊숙한 이 방에 나의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살이 5kg나 빠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때는 뭐 정신과를 가니 뭐하니 무슨 정신과야 이 나의 이 정신적인 능력으로 버텨야지 이랬었는데 제가 제 발로 정신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 제가 입이 싸다고 하는데 상담을 하게 되고 검사를 하게 되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결국은 정말 아내도 그리고 지체들도 동료들도 아무도 위로가 안 될 때 사방이 두려움으로 몰려왔을 때에 문을 열고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꺼내놓고 펼쳐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해석이 안 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정말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큐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이었는데 다윗이 가볍게 한 말 한마디로 정말로 아히멜렉 가문의 제사장 85명과 그 성읍의 부녀들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와 그리고 소와 말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사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며 내 탓이다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읽으니 아, 내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구나. 나의 가벼운 말 한마디로 정말로 구원과 상관없이 구속사와 상관없이 내 생각을 얘기하며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가볍게 뱉은 말 한마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구나가 깨달아졌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이런 살인자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앞으로도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제가 살인자입니다 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바로 돌아오는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똑같은 본문으로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그때 제 귓가에 다시 한번 말씀이 들렸습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임했을 때에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 정말로 우리는 두려움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를 보고 친구를 찾아가고 수다를 떨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이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방의 두려움으로 몰려왔을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평화롭고 자유가 찾아오고 정말 성장했을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환난 후 큰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지라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사방이 두려움으로 임했을 때에 내가 믿고 의지하였던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며 믿었던 남편이, 아내가, 믿었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살 소망이 끊어져 사방이 두려움으로 임할 그때에 예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때에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방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까? 사방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말씀이 들린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아픔과 정말로 살 소망이 끊어진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난다면 그것보다 인생에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 예수를 만날 때 무너졌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방법대로 하나 둘씩 회복시켜 주시며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나라를 내 속에 내 가정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떤 두려움 가운데 오셨습니까?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증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5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이란 단어입니다. 모든 부, 모든 소득, 모든 기중품, 모든 보물, 모든이란 말이 반복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이상한 남편 때문에? 아니면 내 아내 때문에? 학대하는, 나를 학대한 부모 때문에?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수후라, 바수후라, 너 때문에 아직도 거짓 예언을 믿고 아직도 거짓 예언을 부르짖으며 말씀을 듣지 않는 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그때가 바로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감옥 사건, 어머니의 외도 사건, 그리고 또 이 감옥에 가시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정말 이제 그 살았던 집이 굉장히 좁은 집으로, 곰팡이 썰고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갈 때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사건을 어렸을 때도 경험했고, 커서도 제가 이제는 한번 잘 살아보리라, 자유롭게 잘 살아보리라 해서 이 경마를 했어요. 경마를 했는데 네, 뜬금없죠. 잘 살면 경마를 하면 안 되는데 경마를 했는데 또 다 잃었어요. 주식을 했는데 또 다 잃었어요. 이 주식의 이 계좌가 이 깡통 계좌가 될 때의 그 아찔한 이 경험은 해본 사람만 아실 겁니다. 거의 피가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마지막에는 내가 선교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어요. 선교를 하려면 신학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아는 친구와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1년 동안 했는데 같이 사업하던 한 사람이 돈을 들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도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때도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사건, 어머니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부, 모든 소득,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심에도 저는 말씀이 안 들렸어요. 오히려 원망만 나왔습니다. 친구 탓, 부모 탓, 환경 탓,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 고향이 바닷가인데 바다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욕을 많이 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냐고. 정말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씀이 들렸을 때는 바로 6절, 바수후라, 너 때문에 너와 네 가족과 네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저를 저주를 주시고 저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저한테 벌을 주시는 건 괜찮은데, 차라리 내가 이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것은 괜찮은데, 그때는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냥 혈기로, 저는 괜찮은데 아무 죄도 없는데 저의 거짓 예언, 선교를 하니까 사업이 잘 될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나의 이 거짓 예언, 예수를 믿으니까 복을 받을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나의 이 거짓 예언으로, 이 거짓말로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나 때문에, 정말로 나의 이 거짓말 한마디로, 거짓 예언 말 한마디로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망쳐놨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든 것을 다 망쳐놨다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때는 순서대로 큐티를 하지 않냐고 제가 막 마음대로 말씀을 받거든요. 혼자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망쳐놨다고, 저 사람들을 하나님 책임져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본문이 욥기였어요. 욥이 머리를 빡빡 깎고 이렇게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결혼 한 달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욥기를 보고 집 앞에 있는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아달라고. 이마사 아저씨가 그 정도 깎을 줄 몰랐는데 면도칼로 싹 깎더라고요. 결혼 한 달도 채 남지 않고 제가 이렇게 면도칼로 빡빡 깎고 정말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도 아니었고, 그리고 정말 말씀이 희귀했고 제 이 고난을 오픈할 수 있는 곳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골방에서 울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 결혼식 사진을 보면 머리가 이렇게 싹 밀려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보고 가발 쓰고 결혼하라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막 미쳤냐 그러고. 정말 울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결혼이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애통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달라고.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것이죠. 꼭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이 예배와 목장과 큐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변하고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배에 온 힘을 다해서 정말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큐티 말씀을 듣고 큐티 페스티벌과 캠프에 가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듣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이렇게 멀리 돌아오지는 않았겠죠. 정말로 포로로 끌려가는 제 가족과 포로로 끌려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구속사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들으면서 아버지가 해석이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구나. 아직도 기복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 나 때문에, 나의 이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나 때문에 아버지가 아직도 저렇게 수고하구나. 그러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손과 발로 적용이 되어지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해준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아버지 한 몇 달 전에도 이제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악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너무 심한 악취가 나가지고 막 아버지 옷이 다 막 허름하고 막 신발은 몇 달 전에 사줬는데도 다 떨어져 있고 옷에는 구멍이 나 있고 집은 악취가 너무 심해서 이제 청소를 하려고 보는데 막 음식물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막 그 냄비에 음식물이 다 달라붙어 있고 이것을 이제 청소해야겠다고 하는데 옆에 이제 벽에 깨 같은 것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닦는데 이 깽 음식 하다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닦는데 그게 톡톡톡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막 구더기가 막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막 욕을 하고 뛰쳐나갔을 텐데 정말로 이 아버지가 나 때문에 포로 생활하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조금 이해가 되니까 그것을 닦고 아버지를 데리고 나가지고 밥을 사드리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또 교회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 효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불쌍해서 그러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저처럼 이기적이고 저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어떻게 내가 은혜로 살아나는지를 제가 알기에 그리고 저의 죄 때문에 저의 들리지 않는 저 한 사람 때문에 바수라 너 때문에 내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예배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변화되기 때문에 사람은 정말 안 변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안 변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어야만 변화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회 가게끔 그래서 꾀를 낸 게 주일날은 교회를 갔다 온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용돈을 드리려고 하루에 2만 원씩 드리는데 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아버지하고 이제 교회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또 전화를 하고 왔어요. 아버지에게 교회 갔다 오셨냐고 갔다 왔대요. 오늘 들은 말씀이 뭐냐 이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딴 건 다 속겠는데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드렸어요. 안 갔다 오신 거 다 안다 이러니까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히브리서 믿음의 선진들을 이제 계속 어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지금 솔로만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래도 뭐 다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드리면서 아버지 정말 예배 드리셔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정말 이 멸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거짓 예언, 거짓 가르침 때문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변하지 않는 내 가족이 말씀이 들리는 예배로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절에도 들은지라 라고 이제 시작했지만 6절에도 들은으로 시작과 끝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하다 때마다 말씀해 주셔서 이 귀한 공동체에 묶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머리를 빡빡 깎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는 그땐 큐티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말씀으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괴를 낳을 때에도 또 부서를 옮길 때도 하나님께서 심하다 때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어떤 사방의 두려움에 막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나의 내 속에 묶어놓았던 것들 내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죄악들을 이 시간 펼쳐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 펴져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 내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속에 아무에게도 풀어놓지 못하였던 숨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연약함과 죄악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망쳐놨다고, 하나님 사방에 두려움이 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정말 어그러지고 힘든 무릎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주님 말씀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찾아와 달라고, 찾아와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씀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무릎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이 곱고 완악하여 내 안에 이 교만함이 가득하여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연약함과 수치와 나의 아픔들을 다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방이 두려움에 임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나오는 것도 두렵고 목장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두려울 때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라고 하시오니 하나님 정말로 이 어그러진 무릎에 힘을 얻어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쳐지며 나의 거짓된 예언과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서 이제는 내가 모든 망쳐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들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구속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나의 왕국은 멸망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로 원하오니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들리는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 때 회복되며 변화되어 이제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